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강해 설교 26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6번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이제 강해하면서 예레미야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과 백성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은 참으실 수 없어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셨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번 이 예레미야 강해 설교와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과 특별히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지금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결국 맨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25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신약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준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4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그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이후에 돌아오는 그와 같은 1차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대환란기를 통과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때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록했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예레미야 대언자나 아니면 이사야 대언자, 미가, 스가랴, 말라기, 학개, 다니엘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던 그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 에덴 동산의 그 천년 왕국 이것을 줄기차게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의 씨로 특별히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그런 어떤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려고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적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결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왕국이 연기되는 것과 같은 일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때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훌쩍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이 부흥하게 될 때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으며 압제를 당하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때가 이를 때까지는 너희가 결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들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사야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가서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부활이 한날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맨 마지막 때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이 이방인들을 제압하시는 그런 내용의 그 소리가 지금 들리는 가운데 7절에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나라를 하루만에 이렇게 찾으리라고 어느 누가 예언하고 알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온은 이스라엘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루만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때 다시 나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강해 설교 26째 시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 강해의 제목은 뭐냐 하면 회개와 영광의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회개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회개가 자꾸 임하게 될 때 성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정치가들, 또 군사 지도자들이 인간의 문제를 한번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국도 건설하고 많은 사상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교단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종교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도, 철학자가 나타나도 이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시도가 될 수밖에 없고, 지난 6천년간의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함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동일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게 될 때 너희의 이 돌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는데 저 위에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계신 하나님의 왕좌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면 이게 사람이 왕좌에 앉으면 여기 밑에 발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 2절에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하늘의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해라.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통회하는 그런 그 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더불어 이 살같이 부드러운 그와 같은 심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마음 문제, 이 심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맨 마지막 때에 옛 언약을 완전히 철폐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맨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남왕국 유다 왕국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 새 언약의 행복,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러니까 좀 발음하기도 좋지 않죠. 그냥 신약,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철폐하시고 신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낫죠? 구약을 철폐하시고 신약을 주신다. 자, 그러면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은 성경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을 가리켜서 그거를 구언약 아니면 구약 아니면 옛 언약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십계명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언약, 그게 옛 언약이다, 구약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 백성들이 이걸 지켜서 살라고 이걸 주셨는데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그걸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그 열 가지 그 명령을 가서 보시면 뭐를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행동 지침으로 돼 있지, 가서 보시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행동 지침으로서의 옛 언약, 구약을 받았는데 이 구약을 바꾸는 구약의 말씀을 깨트렸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가서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날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그와 같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구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 구약의 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다고, 하나님의 이 행동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깨트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똑같은 데를 빙빙빙 도는 가운데 첫 세대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 것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압 평야에서 팔레스타인 언약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따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40년 전에 했었던 그와 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내산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느니 확실히 정해라.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확실히 정해라. 이 아모리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섬기던 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게 해주신 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 온 백성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다시 확증하라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니까 백성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다시 확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이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려서 한 400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사사기 이 역사를 가서 보시면 매일같이 하나님 배반하고 가서 쥐어 터지고 그럼 하나님이 또 재판관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구출하시고 또 얻어 터지고 구출하시고 이런 일이 지금 400년 이상 반복이 되는 가운데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 거의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왕을 달라 그러죠.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극도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사무엘기상 12절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는 첫 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또 반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심판받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좋은 왕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영원히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역대기하 29장에서 31장에 가서 보시면 대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바빌론 포로 생활 잡혀가기 전에 역대기하 34장 35장에 가서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주셨던 이 구약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 예레미야 대언자 시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 때에는 옛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옛 언약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다는 이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엔 내가 이 백성에게 새 마음과 더불어 새 언약을 주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 그럼 왜 새 언약인가? 왜 신약인가? 자, 하나님은 구속사역과 아니면 축복이나 저주의 일을 하실 때 꼭 두 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둘째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 그 다음에 뭐야 구약과 신약.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거나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하는 일, 아니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선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잖아요. 다 한 번 태어났는데 그걸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나서 둘째 탄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서 보니까 둘째 언약, 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훨씬 좋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3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된다 그랬어요. 이 남편이 돼서 이 아내가 가늠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 옛 언약의 이 체계를 가지고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이걸로 다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이 계속해서 용서하려고 해도 이 가늠하려고 하는 이 여자, 가늠하려고 하는 이 아내, 이 이스라엘이 자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가늠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이 구약의 말씀, 이 시내산의 그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0장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옛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선한 분이 없다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이 바로 무슨 명령이에요? 구약의 그 명령들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들을 하나도 깨지 않고 다 지키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킬 수가 없어서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이 구약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잠시 죄를 가려주는 것을 골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죄로 인해서 가져다 바치는 죄헌물, 내가 범법을 범하면 가져다 바치는 범법헌물,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가져다 바치는 화평헌물,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규례와 예식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또 성막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레위 사람들 이런 체계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래서 이 구약, 이 옛 언약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죄들을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들을 잠시 덮어주는 일은 가능했지만 죄들을 완전히 치워서 우리 삶 속에서 죄들을 완전히 제거한 일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새 언약이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 언약을 주시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하나님이 이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겠다 하는 그 말씀만 주어졌지 그 새 언약이 왜 필요하고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시며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왕국이 23장 마태복음에 가서 연기가 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씀해 주시고서 그 다음에 26장, 27장, 2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까지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가게 될 때 휴거가 일어난 그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이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새 마음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실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예요? 피. 맞습니다. 피가 중요해요. 또 하나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2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새가 중요해요? 뉴가 중요한 거예요? 뉴 맞습니까? 그런데 개역성경이나 NIV를 포함한 모든 현대역본에는 뭘 뺐어요? 새가 빠졌어요. 새. 이게 새가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약을 철폐하고 이제 신약을 열겠다고 하면서 이 신약을 내 피로 세우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새인데 새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천주교 사본에서 나오다 보니까 천주교에는 아직도 옛 언약 아래서 구약 아래서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새가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모든 역본들은 가장 중요한 단어 지금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다 제거를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드디어 뭘 이루세요? 새 언약을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의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시며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새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문을 여시는 그와 같은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근거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 새 언약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한 그 피, 그 피가 바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새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하고 맺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읽어보니까 누구하고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약의 교회하고도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인가 아닌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대로 다 나와요. 그 말씀 다 한 다음에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알지 못하던 그런 기관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 기관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관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알지 못하던 이런 교회가 새 언약에 먼저 참여하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형성이 된 교회에 먼저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신약 성도들을 위한 그런 죽음일 뿐만 아니라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신약의 중재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첫 상속 언약 구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가 열려서 이 땅에 살게 될 맨 마지막 사람의 죄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제거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은 그들의 사악함과 무기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원을 가져다 주는 데는 흠이 있다고 얘기입니다. 읽으셨죠? 히브리서 8장 7절 가서 보니까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첫 언약 구약에는 흠이 있어요. 어떤 흠이 있냐? 사람이 그걸 다 지키면은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 구약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가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이것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가서 쓰면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거울이 가르쳐주지만 거울이 그거 못 고쳐주죠? 맞습니까? 이 구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와 이런 것들은 다 보여주는데 이걸 고칠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옳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옛 언약에는 흠이 있고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여신 언약이 바로 신약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몇 번 드려져요?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들로 인해서 불법들로 인해서 드릴 희생 예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헌물을 가져다 드리고 규례를 지키고 예식을 지키고 제사장이 중간에 껴야 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이 성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가 되어 어느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됐어요? 개혁의 때까지. 그 개혁의 때가 어느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까지만 부과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영어로 갔으면 리폼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 할 때 리포메이션 그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리폼이에요 여기가. 개혁의 때까지 10절 가서 보면 The time of reform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개혁이 될 때까지만 그들에게 부과가 된 이와 같은 잠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게 희생 예물이 되신 그와 같은 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헌물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시는 이런 걸 포함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안에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중간에 무슨 인간이 끼는 게 없습니다. 인간에 무슨 규례가 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새 언약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공로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넙죽 거저 받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와 더불어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옛 언약처럼 밖에서 보이는 무슨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내적인 거다. 그렇죠? 33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하셨어요? 돌판에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돌판에다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 중심부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주시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작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식일에 나무로 하면 죽는 겁니다. 십일조로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위선이에요.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무서워서 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속으로 할 마음이 없는데 안 하면 죽으니까 내쫓기니까 하는 게 그게 위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가지고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시대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이 교회 안에 철철 넘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또다시 율법을 만들어요.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교회 각종 행사 참석, 기도 하루에 3시간, 성경 읽기 4시간, 이거 안 하면, 어휴,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임해서 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애가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자기가 또 율법을 만들어서는 이걸 꼭 지켜서 뭘 해야만 하나님이 뭘 할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하기 싫은데 3시간을 읽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 잘 해서 예배드린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벌 받을까 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하고 헌금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는 거지 지금 신약시대에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느 형제에게 자꾸 제가 물어봐요. 형제 성경 어제 안 읽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안 무섭다 그래 제가 놔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약을 여셨어요. 이 신약시대 왜 구약의 외적인 것, 규례들, 사람 눈에 드러나는 것,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가 된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는 우리의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인간 스승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대언자나 아니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규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늘 부족한 거예요. 이걸 스스로 해석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꼭 누구를 통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서기관이나 율법 박사를 통해야만 됐는데 이 새 언약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심지어 대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 대언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맨 마지막 날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양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려 더 이상 대언자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찔러서 죽인다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완전히 알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인간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 3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모든 복 앞에 언급했던 그런 모든 복은 죄들의 용서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12절에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구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정죄가 임했던 겁니다. 이 모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새 언약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새 언약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먼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원래 가지들을 잠정적으로 치워버리시고 우리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여기다 가져다 접을 붙이셔서 그래서 새 언약의 풍성함과 기름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이게 새 언약의 축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39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신약 성도들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것 이것 자체가 더 좋은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땅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죽으면 즉시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신약 시대의 큰 복입니다. 부활에도 누가 먼저 참여해요? 예수님의 몸에 속해 있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휴고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복이 구약시대의 복보다 훨씬 더 좋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쳐다봐라. 저게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주겠다고 한 그 새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게 남아있는 한 이 새 언약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새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나는 그거 받기 싫습니다 하고 받지 않으려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 새 언약의 복이 임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100만 원 주겠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애한테 100만 원 주겠다고 하는 아버지 나 필요 없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베풀려고 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에 새 언약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날이 여러분 평생 중에 하루 있었습니까? 그날이 있어야 이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된 거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다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그런 섬김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 확신하십니까? 네. 네. 앞으로 이런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땐 저 위에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달과 해와 별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가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봐요. 저게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무궁토록 지속이 되겠구나. 믿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